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날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에 스데반의 피로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등불이 되는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너희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2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2절부터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변명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변명이라는 의미는 결국 자기를 변호하고 또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 오해를 풀고 그 덕분에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들려지는 것이 자기에 대한 변명이란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변명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은 그 자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호한다 그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건데 그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그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 또 예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체험, 이것을 말할 뿐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는 또 신약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 당시에 바울의 사람됨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은 나는 예수를 만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스데반도 내가 죽인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내가 예수를 믿을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을 그러한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믿을 자질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으로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냐?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총인 것이지 뭔가 사도 바울이 뭐 예수를 믿고자 해가지고 믿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비록 자기가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것이 본문 내용이지만은 그 바울의 내용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신학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나 의지 가지고 또 자기 선행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는 한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신학이 바울의 그 자기 체험에 몽땅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너희는 나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해봤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그냥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를 보면은 그 체험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자기가 체험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또 서로 어떤 경쟁하는 또 자기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 본문의 바울의 그런 말을 놓고 볼 때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라면은 뭐 바울도 할 만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신앙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기 전에는 서로 한 일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서로 자기를 차지하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 보이긴 했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또 성령이 함께한 자로 살아오부터는 어떤 체험이나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다만 똑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들이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진병이를 일으키면서 신처럼 대접받는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일도 뭐 별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가 한 일, 내가 한 체험을 가지고 누가 더 낫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그 현대교회를 보면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 다 엉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좀 특별한 체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봐서 또 더 특별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런 특별한 체험까지 동원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체험까지 동원해서 믿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오죽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의 마음이 강했으면은 하늘서 음성으로 부르시고 빛까지 비추시면까지 바울을 만나시겠냐 그 말이죠. 그 정도로 바울이 완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뭐 이것을 또 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부터 엉망이다 또 이렇게 비교하면 또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체험을 가지고 뭐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 경쟁하는 것 참 쓸데없는 짓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평범하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기도할 때 병이 팍팍 낫는 뭐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똑같냐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체험을 굉장히 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뭐 20층에서 딱 떨어졌는데 중간에 나뭇가지 걸려가 살아났다 이런 게 딱 있으면은 뭔가 사람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이는, 믿음의 좀 질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렇게 그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나보다도 20층에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다, 그 앞에서 뭐 기가 죽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저런 체험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체험을 쓰라, 체험 수기를 쓰라 그러면은 뭐라 쓰겠습니까? 뭐 쓸 말이 여러분 사실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체험의 수기를 쓰라. 우리가 어떤 체험 수기 그러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체험 수기를 보통 사람마다 험악하게 산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체험 수기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지, 아이 키웠습니다, 밥 먹고 잘 살았습니다, 회사 다녔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야 체험 수기 끝내준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체험 수기 이렇게 말하면은 야 이것도 뭔가 뭐 어떤 뭐 높은 떨어진 데 살았다든가 뭐 극적인 뭐 기적이 있었다든가 이래야만이 야 이게 체험 수기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평범하게 사는데 그걸 체험 수기라 이렇게 안 알아준다는 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수기를 써보시오 그러면은 사실 나는 아무 체험이 없는데 별 쓸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다 못해 감기 걸렸는데 기도에 나왔다 이거라도 있으면 뭐 체험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마치 뭐 나는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뭐 믿음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뭐 다메섹에 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어쨌다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체험했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붙드는 강한 힘, 예수님이 자기를 붙든 그 능력을 소개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스디반 죽이기까지 한 예수를 비판한 사람이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내가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착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놨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체험이라 그 말입니다. 가면서 음성 들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한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체험은 바로 그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병 나왔습니다. 뭐 이런 체험 가지고 말할 게 못되고 병이 나았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악한 나를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주님께 붙들린 그 체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체험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체험을 얘기할 때에 단지 어떤 뭐 기적적인 거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일 이런 그 체험 자체를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뭐 남들이 못 해본 그런 체험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못 만났다. 오히려 어떤 체험이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이 위대한 체험인 것이지 다른 위대한 체험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악한 나를 붙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체험입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겠어요? 20층이 아니고 100층에 떨어졌는데 그 밑에 실버 지나간 소문 실고 지나 차라 떨어져가 살았다. 그 체험 가지고 처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이상한 체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증거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신자에게 가장 귀한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었다,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걸 깨달은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체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층에 떨어져 살았다 그러면은 그 100층에 떨어진 그 일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쓰인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체험이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체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쓸 말은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나같이 완악한 자를 주님이 붙들을 때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비 덕분이지 내가 잘나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사람 쓰셨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런 바울의 말에 드러난 신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죽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부활했다는 거 이걸 인정한다면 결국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죽인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인은 철저하게 예수는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사형받은 사람 그게 유대인이 보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완악한 내가 살아계신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 힘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말에서 배워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은 것처럼 여겨지고 뭐 교회를 다녀도 내 발로 내 의지 가지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여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 한 분이라도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또 교회를 안 나간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 교회 왜 안 나가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지지만은 그건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한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은 성도의 모임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부인해버리면은 그건 이미 어떤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살아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꼭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께 붙들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아이고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한테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신앙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일하신 결과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그냥 하늘에서 멀리 지켜보는 그들과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멀리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수련을 쌓으면서 신의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이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이걸 실천해라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뭐 숙제를 줘가지고 우리 땅에 숙제를 하다가 죽으면 가서 숙제를 내놓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 직접 역사하신다 그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 부르는가 이걸 아셔야 되죠.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기독교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다스립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중점이 뭔가 하면은 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시켜서 한 일이다 이거였어요. 바울의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붙들어서 일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대해서 분노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겪은 일 그것만 얘기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 분노를 내버린 것이죠. 왜냐? 바울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죽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분노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뭐 그건 외에 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왜 교회 부흥을 힘쓰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요. 저는 그런 말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부흥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시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대신 교회 부흥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얘기죠. 커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걸 깨닫고 그 일만 하겠다. 이게 저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저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저의 순종이죠. 그것 외에 제가 할 말은 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은 결국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신앙을 파내내버리는 것입니다. 대구의 그 고신파 중에 그 동대구 노예라고 있는데 그 동대구 노예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명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냐면 11조 문제, 주일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11조를 해야 그게 신자인데 11조를 하지 말라겠다 뭐 이렇게 뭐 제목을 걸었고 뭐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근데 제명당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라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받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그분들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잘라버린 겁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11조를 한다 그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받기 위해 하는 것하고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내가 토해내는 그 모습이 헌금하는 거 드러나는 거 어느 게 더 신앙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바르기 위한 그런 말을 그 세 분이 했는데 그걸 갖다 제명해 버린 것이죠. 결국 그 노예에 하나님의 위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하지만은 성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돼버린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그 권력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자기 이익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더러운 짐승이 들어있죠. 그때 하늘 소리가 있기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난 못한다. 결국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더 중요했다. 이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에 이제 고넬료가 본 사환이 와가지고 베드로 초청할 때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이방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 자기의 생각 자기 해오던 그런 방식 가지고는 이방인 집에 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락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말씀은 하락하는데 아 이건 내가 해오던 것이 아닌데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하면서 그걸 내가 거절해버린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체험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느냐 이걸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었다 그게 바울의 체험입니다. 야 하늘에서 음성 듣고 좋겠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바울의 말을 잘못 들은 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완악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다. 이게 바울의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체험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킬 때 그 앞에 굴복한 그런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이 있는가? 내 모든 고집과 내 생각 다 포기해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체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그걸 생각하자는 얘기죠. 또 내 고집이나 또 내 전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오직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체험이 있습니까? 이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항상 이러갈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곡식을 추수할 때에 나그네 과부를 위해서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래간 그 규례가 있는데, 이런 규례를 남기신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뜻이 무언가를 안다면은 그 안대로 살고 있는가, 복종하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는 나누어 살라, 이런 얘기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고아와 과부를 내 남겨주는가, 이것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이런 걸 우리가 돌아오면 어쩌면 우리는 갈수록 내 중심이고 갈수록 점점 더 내 욕심만 더 커져가는 그러한 뭐 형편이 지금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내 중심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미 시인자인 우리에게서 그 위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 권위의 걱정이보다도 내 욕심이 더 충실해버리고 내 욕심 복종하는 그런 내의 모습이 내 현실이 아닐까, 이걸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그동안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은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밖에 나가서도 말씀이 나를 끌어갈 때 거기에 따라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과연 그러한 체험이 있는가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수기를 쓰실 때에 뭐 내가 뭐 병 들었는데 나았다든가, 뭐 입증이 들은 죽음 살았다든가, 뭐 내가 머리에 뭐가 죽었다든가, 이런 거 싹 그냥 막살해버리고 나는 오늘도 말씀에 복종했노라, 또 이러한 그 쓰여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붙들린 바울의 삶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저절로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더욱더 주께 복종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내 중심에 살아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저를 말하기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로 간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을 내 살아가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바울의 체험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이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의함들, 완악함들 더욱더 쳐서 책망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오직 주님만 살아계셔서 주께 붙들린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